지금까지 이제 쭉 다뤄왔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또그 주권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저기 이게 이제 정리를 하고 쭉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좀 한번 나열을 한번 쭉 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권자 주님을 모신 삶이 얼마나 더 뛰어난 삶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아봄으로써,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손해보는 삶, 그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버리되, 아까워 가지고, 아, 이게 참 어렵다, 막 이렇게 의무감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되 의무감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좀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알아봐 왔듯이 주권자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느냐. 복종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복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드러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주권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했는데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주님께서도 진짜 원하는 일이라고 드러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내는 것. 건들기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권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에는 딱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 분류를 할 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딱두 부류로,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딱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과 이제 주님이 주인인 사람. 똑같은 말인데, 절대 복종해야 하고 또 진심으로 복종하고 싶은 선하신 주권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마땅하고 또 해야 하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도 진심으로 복종하고 싶은 그런 선하신 주권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대별해 볼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구체적인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많이 다른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메모 가지고 계시죠, 그죠?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굳이 그럴 동기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나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 굳이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통제가 안 돼. 내 자신이 누가 나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느냐? 나 자신이 나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극복을 할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마음 속에서든 생활 속에서든 삶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와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친지들, 가족들 모임에서도. 이게 권위와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육신, 자기 자신, 이것이 원하는 재미, 쾌락, 탐욕, 그 다음에 자랑욕, 이런 것들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추구해가지고 이만큼 충족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그 시점에서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예? 원하는 그 수준에 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내가 이만큼만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지점에 가보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근데 이게 어디까지 만족이 없느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뒤치다꺼리거든, 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좋아 보이고 여기서 또 이게 좋아 보이고 또 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세네 번 해봤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잖아. 이거 해보니까 아이 그게 만족이 없어. 또 다른 걸 원해. 여기 가보니까 또 똑같아. 그럼 한 세 번 정도 되면 이제 아 이게 내가 바보짓 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계속 저기만 가면 저기만 가면 저기만 가면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삶은 형편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마음속에 주권자 주님이 들어오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 드디어 이제 생긴 겁니다.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내 자신을 쳐서 그분께 굴복시키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재미를 느끼다 보면 그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끝없는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제어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만족이 뭔가를 이루는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데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내가 절제하고 의무감에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더 낫네. 이거 이 바쁜 짓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낫네. 이거 여기서 탁탁 잘라서 여기 탁 잘라서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다.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러죠. 먹을 것과 입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편안하게 잠잘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확보가 안 돼. 장래 보장이 안 되거든. 보장이. 주권자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이 새로운 보장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보장. 훨씬 더 뛰어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영어로는 이게 굿이라고 그러죠. 굿, 그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그 반대에 넘어가 있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옳은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옳은 거야. 여기에 한 30명 앉아 있으면잖아요. 30명 전부 다 어떤 의견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가 옳은 거야. 그 내 옳은 대로 안 하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하면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훨 시끄러워요. 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갈등이. 마찰. 마찰과 갈등이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해결되면 그나마 좀 좋은데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제 미움으로 싹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다툼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한 15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11절부터 12절 이런 데 보면 거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타락한 직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세월이 한 1400년, 1400년에서 1500년 사이, 그죠? 노아 홍수 때까지. 아담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시간이 그 정도 흘러서 딱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처음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냐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노아홍수 이후에 한 4천년 흐른 지금 어떻겠어요? 우리 모습은.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기준을 딱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곱하기 2겠죠. 곱하기 2.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홍수로 싹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그 시대 당시에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딱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8명으로 새로 시작해 본 겁니다. 새로. 아, 한 번 더 시작해 보자. 그렇게 시작해 봤는데 또다시 4천년이 흐르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도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데려다 놔도. 낙원에 데려다 놔도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 데려다 놔도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권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권자 주님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유일한 왕의 법 아래 모두 다 복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조용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질서와 조화, 권위와 질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든 저 하늘에서든 완전하게 갖춰진 낙원에서든 많은 것들이 부족한 땅에서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크기가 천국인 거예요. 세 번째,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안 변하고 있는 거야.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이게 헐크로 변해야 돼. 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다 마찬가지. 아, 여기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우리는 아닌데, 이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봐보세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츠. 공통점이 뭐죠? 몇백만 명을 학살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많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츠. 이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품앗이 해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여줘 내가 너 아버지 죽여줄게. 가족들까지 그렇게 죽이는 괴물로 변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선동을 받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와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상황에 아예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 밑에서 선동을 받았다면 똑같이 괴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이 증명하는 겁니다. 심리학과 인류문화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리더십학이. 인생의 첫 거짓말이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엄청나게 쉽고 20살, 30살이 돼서는 거짓말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기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자기 여자친구하고 그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살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그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다가 여자친구 엄마가 이 청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하여튼 외적인 조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딸하고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로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앉아가지고 감옥 한 기통에 죽을 쉬고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완전히 괴물로 변해가지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선량한 청년이었고 그 여자친구와의 그 새로운 꿈에 젖어서 너무나 아름답은 삶을 꿈꾸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불과 며칠도 안 며칠 상간에 이 괴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괴물로. 이 청년과 우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이 처했던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권자 주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괴물입니다. 다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무인도에 배가 표류해가지고 다 죽고 두 명의 남녀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 남녀만 무인도에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그 섬에 내린 것하고 두 명이 내린 것하고 달랐을까요? 똑같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권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지구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거 이제 저쪽에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에서 뜨거운 그 열기가 계속 밀려와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12시간이 남았어요. 마지막 12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이때 사람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차이가 딱 벌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 마음속에 주권자 주님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목사 뭐 장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차이는 그들 마음속에 살고 죽는 문제를 위탁한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기꺼이 맡겨 드릴 수 있는 그 주권자 주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책 제목인데 이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주권자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주권자 주님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또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괴물로 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을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시작하는 것, 삶을 끝내는 것, 우리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질병,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잘 지내느냐 아니면 갈등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완수해야 할 그런 사업들, 과제, 일들, 그런 것들의 무게, 그 다음에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코로나19 사태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늘 이게 그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사주경계. 야, 여기까지 내가 경계를 잘했는데 왜 놈이 뒤에서 딱 찌를지는 몰라. 뒤에까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눈이 앞에밖에 없잖아. 늘 이런 경계 상태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그럼 뭐야, 그건. 잠시 속은 뿐이에요. 잠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주권자 주님이 마음속에서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권자 주님이 존재하면 그분의 멍에 아래서 그분의 멍에 아래서 내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고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서.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나는 주님 한 분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아주 힘들게 하고 포악하고 뭐 그런 상사가 있다.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나는 주님만 두려워한다.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 나는. 나는 주님 한 분만께만 복종한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거 그거 하나만 한다. 이렇게 단순해져 버리면 그게 평안이 있는, 그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주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나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있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급이든 뭐 사업이든 내가 그거 하나만 야무지게 하고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만, 믿음의 선한 싸움만 잘 해가면 나머지는 정말로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죽어도 괜찮아. 주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게 이걸 맛보고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뛰어난 삶입니까? 이거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님을 다 영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57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고 뭐고 난 잘 모르겠다.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고 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삶을 살겠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진짜로 단순하고 아름답고 쉬운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단순함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만들고 자꾸 단순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로 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세 번 꼬고 네 번 꼬고 뭐 원어에는 이게 다섯 가지 이유인데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르는데 요게 맞다 요게 맞다 이래가지고 그런가 막 해석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아니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불가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단순화시키고 우리 삶도 단순화시키고 머릿속에서도 단순화시키고.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주유소가 그 영화 있잖아. 나는 딱 한 놈만 팬다. 그거 있잖아. 그 영화 있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딱 한 명, 한 분에게만 복종한다. 선하신 주권자. 원래부터 주인이신데 나에게 지극히 선하신 분. 나를 위해서라면 나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주시는 바로 그분. 그 한 분만 나는 섬긴다. 이 삶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다섯 번째,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주, 전능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이 전능자와 싸우는 것이 마음속에서 늘 그 예수님께서는 가시채를 네가 발길로 차는 것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한. 전능자와 싸우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찬다고 차는데 그 사람은 아파하지도 않는데 가시를 차면 이제 가시채를 발로 차면 차는 사람 아프잖아요, 그죠? 전능자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늘 고독한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고독한 거,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일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 반감을. 왜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라. 삐딱한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계속 마음이 삐뚤어지고 비비 꼬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병, 염려병, 불안병. 이게 또 삼행제네. 두려움병, 염려병, 불안병. 털력에 시달립니다. 전능자와 싸우니 뭐 그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무신론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불안병, 두려움병, 염려병에 시달리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삼형제가 힘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영어로 보면 satisfies not, 그래가지고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왜 네가 돈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진짜 시원하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생수의 셈인 나를 버린 거.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을 팠는데 이 저장고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저장고. 그거 판 거. 이게 주권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삶에는 안정이 없고 안심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주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에게 주님보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집사람 칭찬보다 하나님 칭찬이 더,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주는 우리 마음에 주는 그 안정, 안심, 기쁨, 평안, 만족감, 행복감. 이게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이게 진수성찬인 거예요. 인생의 진수성찬인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해보고 이거 얻고 이거 얻고 이게 이거요. 이거는 쓰레기통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진수성찬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오감에는. 우리의 오감에는. 인생의 진수성찬은 내가 복종해야만 하고 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주권자 주님을 모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아까 2절 전반절을 봤죠. 그 후반절에 보면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복종하라는 거죠.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향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삶입니다. 주권자 예수님을 모신 삶. 여섯 번째는 주권자 주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주님인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을 줘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 500년 산다, 500만 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500만 년 동안 뭘 할 거예요? 그죠? 지겨워서 못 사는 거예요. 심심해서 못 사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한 욕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한 천만 년 정도 지나면, 아이고, 제발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조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줘도. 욕심만 괜히 부리는 거지. 저도 영생 주십시오. 이러는 거지. 예? 영존하는 생명, 영생, 구원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욕심만 내는 것이지. 그래,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해봐. 천만 년도 못 건너가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겨워서. 그러나 내가 복종해야 될, 그리고 복종하고 싶은 주권자 주님이 있는 사람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제들이 나의 주제들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몇억 년을 살아도 아직도 할 일이 무한정 남아있어. 아직도 주제가 무한정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권자 주님을 모신 삶은 이렇게 뛰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줄 수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을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와서 그거 설명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복종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항복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선하신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신 주권자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희생헌물 영원한 어린 양이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대신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고 영원하신 참된 아버지 영어로는 Only Eternal Father Indeed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유일하고 영원하신 참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이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신 주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계신 뿐만 아니라 이 땅 여기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을 선물로 받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그거 내려놓는 것, 내가 왕이었던 것 그거 내려놓는 것, 그날부로 주님을 바꾸는 것, 그날부로 왕을 바꾸는 것, 이 회개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회개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